고린도후서 41번 메시지 새언약의 사역자들 10번째 6장 4절부터 7절 전반절까지에서 바울은 새언약의 사역자의 18가지 자격, 즉 많이 견디는 것, 고생, 궁핍, 고난, 채찍질당함, 갇힘,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순수함, 지식, 오래 고통받음, 자비, 거룩한 영,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열거합니다. 7절 중반에서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세 가지 그룹의 상태와 일곱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 그룹. 좌우의 의의 병기로 말미암아. 7절에서 바울은 좌우의 의의 병기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사역을 위한 사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에 있는 생활임을 의미합니다. 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게 되기 위해 싸우는 데 사용됩니다. 오른손에 있는 무기는 칼과 같이 공격용이며 왼손에 있는 것은 방패처럼 방어용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8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평판과 아름다운 평판으로 말미암으며 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옵니다. 욕됨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옵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항상 두 종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뛰어나다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를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비난하며 우리에게 수치를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악한 평판과 아름다운 평판으로 말미암아 악한 평판은 반대자들과 핍박자들로부터 옵니다. 아름다운 평판은 믿는 이들과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친 진리를 영접한 자들로부터 옵니다. 수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평판과 악한 평판을 다 받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항상 좋은 평판만을 받는다면 아마 당신은 주님께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신실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직하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평판을 받는 것 같이 악한 평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 종류의 사람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8절 끝에서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들이 유대교도들과 다른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의 눈에 속이는 자들로 보였던 반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참되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뱀같이 속이는 자들 같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직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뱀같이 지혜롭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뱀의 독성이 없는 뱀의 모양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즉 실제가 아닌 외형에 있어서 뱀과 같이 지혜 있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나 뱀들이라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뱀의 독소가 없는 한 실제로 우리는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9절에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를 담당하는 면에 있어서는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광고하거나 과시하는 방면에서는 무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다른 이들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고로 유명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명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광고함으로써 명성을 얻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데 신실하십시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사도들은 핍박의 고통 속에서 죽는 자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죽음에 넣어진 자 곧 죽는 자 같아 하며 또한 부활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넣어지지 아니하고. 9절에서 바울은 또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넣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반대자들의 피상적인 이해로는 사도들이 마치 징계를 받는 자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안에서 그들은 죽음에 넣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사물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징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은 이처럼 심한 고통을 당하겠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아래 있으며 죽음에 넣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들은 교회의 소극적인 상태로 인해 슬퍼하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치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10절에서 바울은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가난한 자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풍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경륜 안에서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구절들에 묘사된 것과 같은 일곱 종류에 부합되는 사람들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처음에 18가지 자격들에 관한 것과 세 가지 그룹의 상태에 관해서도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는 18개의 아내와 3개의 으로 말미암아와 7개의 같으나를 봅니다. 7부류의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넣어지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무명한 자 같이 죽는 자 같이 징계를 받는 자 같이 슬퍼하는 자같이, 가난한 자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여져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며 죽음에 넣어지지 아니하며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만 영적으로 부요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적어도 천사들에게는 유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을 대하여 열린 입과 넓어진 마음으로.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10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모든 것에 성숙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사도들은 믿는 이들에 대하여 그들의 입이 열렸고 그들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믿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었으며 열린 입으로 그들은 잘못 인도되었던 참된 상황에 관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자유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열림과 넓어짐은 잘못 인도되었거나 빗나간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속부분들 안에서 좁아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였던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사도들에 대하여 그들의 내적인 부분에서 좁아지고 제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내적인 애정 안에서 매우 좁으며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에 대해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속부분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창자입니다. 그것은 7장 15절에 있는 심정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같은 말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용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부분들 안에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헬라어 단어는 내적인 애정을 의미하는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같은 종류의 넓어진 마음으로 그에게 보답해 줌으로써 그들의 내적 심정에서 자신을 받아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이 아이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사도의 생각에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사도가 그들을 다룸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넓어질 것을 권합니다. 넓어지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요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부족을 채우기 위해 그들에 대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5장 끝에서부터 계속되는 문맥에 의하면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써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이렇게 씀으로써 사도는 절반 정도밖에 하나님께 화해하지 못한 믿는 이들에 대해 화해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에서는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체험한 한 사람을 본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서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의 본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의 본입니다. 우리는 6장 3절부터 13절까지에서 묘사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은 단지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틀림없이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다. 이것은 만일 당신이 신약에 믿는 이로서 합당한 새 언약의 사역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사역하기에 좋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완전히 구원받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 있는 모든 자격들이 단지 바울이나 또는 다른 어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위한 것일 뿐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할 바 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나 장로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대에서 합당하게 넓어질 수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오는 세대에서 넓히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우리가 바울 형제님, 이제 나는 당신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모두가 넓어지기 위해 다음 세대까지 기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넓어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메시지의 목표는 우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매우 좁은 유명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긴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매우 좁았습니다. 나는 큰 마음을 지닌, 즉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지닌 작은 사람이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18가지 안에 있는 자격과 3개의 말미암아와 7개의 가트나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넓어진 것입니다. 18개의 안에는 9개의 짝으로 배열될 수 있습니다. 많이 견딤과 고생, 궁핍과 고난, 채찍질당함과 갇힘, 요란함과 수고로,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순수함과 지식, 오래 고통받음과 자비,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짝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고통받음과 자비가 함께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란함과 수고로움은 함께합니다. 겉으로는 이것들이 짝을 이루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짝을 이룹니다.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반대는 요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압니다.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 또한 짝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거짓 없는 사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합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열거할 때 오래 견딤과 고생을 맨 먼저 놓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맨 마지막에 두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였다면 이것을 맨 앞에 선두에 두었을 것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마지막에 말미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 즉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다른 이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걸림이 되는 대신 그들을 돕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넓어질 필요가 있으며 아홉 개의 짝으로 된 18가지 자격과 말미야마와 같은 알을 갖추는 그 정도까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들과 함께 있는 말미야마와 같은 아도 역시 짝을 이룹니다. 말미야마는 세 개의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평판과 아름다운 평판으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는 일곱 개의 짝을 이룹니다. 즉 속이는 자 같은 아 참되고, 무명한 자 같은 아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에 넣어지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짝지어집니다. 아내와 말미야마와 같으나에 들어있는 이 모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넓어졌으며 새 언약에 합당한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